4월 6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사망자가 연일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기준 누적 확진자는 33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이 중 9,6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수만 명의 환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전 세계 확진자의 약 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아마도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며 불행히도 미국 내에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라리아 치료제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CNN 등 미 언론은 검증 안 된 약물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현재 전 세계 183개 나라와 지역에서 나온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27만 명과 6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는 12만 8천여 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사망자는 1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독일은 10만 명 이상이 나왔고 프랑스도 전체 확진자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터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은 어제 신규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각각 39명과 7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오늘 현재 8만 2천여 명, 사망자는 3,200여 명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47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135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여전히 폭발적 증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사회 감염이 한국에서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며 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누적 확진자는 1,284명이며 이 중 186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검사연구소에 보낸 미군 검체 결과 72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아베 신조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비상사태가 도쿄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 등 일곱 군데를 포함해 한 달가량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에서 감염된 700여 명을 포함해 오늘 현재 4,300여 명에 달합니다. 한편 주일 미군 사령관은 오늘 도쿄를 포함한 일본 동부 간토 지역의 미군 군사기지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케빈 슈나이더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도쿄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간토 지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모든 육군과 해군, 공군 등 해당 시설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원유 생산량 감축과 관련한 합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부펀드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6일 미국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번 주말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근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내회계년도 대외활동 예산안을 설명한 보고서에서 동아태 지역의 최우선 목표가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원하는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나 언론인 등에게 발급했던 특별 여권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에는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유엔 식량 권리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내년 회계년도 대외활동 예산안을 설명한 보고서에서 동아태 지역의 최우선 목표가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정치,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1 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를 이번 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외활동의 전략 초점과 의회 관심사를 반영한 정보 제공, 전년도 활동 내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내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외 예산으로 9억 3,800만 달러를 책정하며 역내 목표에 북한을 가장 먼저 올렸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압박 증대가 목표라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강조한 겁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의 목표는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을 증대해 협상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타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아태 지역 예산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안보와 민주주의, 경제성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국제안보 비확산국에 2억 달러를 책정하며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대상국으로 가장 먼저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문제 국가들과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대량 살상무기와 그 운반체계, 첨단 재래식무기 확산은 미국과 국제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긴급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의 확산을 막고 방해하며 퇴행시키기 위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며 대응 대상으로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이라크와 시리아의 과격 이슬람 무장조직인 IS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비확산 군축기금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국무부의 최우선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핵무기 제거를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국제위협 감소 프로그램에 7,400만 달러를 책정하며 역시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협력 국가의 신뢰 구축 관여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들에 대한 공개 조사, 다른 특수 노력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재정적, 물질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을 파악해 보고하기 위한 금융정보 부서와 정부 규제기관, 민간업체들에 대한 훈련에도 예산이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으로 8,800만 달러를 책정했다며 필요할 경우 IAEA가 북한에 들어가 핵활동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특정해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원하는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나 언론인 등에게 발급했던 특별 여권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 관리는 3일 VOA에 미국인들의 여행이 금지된 북한 방문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시행해온 특별 여권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의 여권 관련 기관들은 생사와 관련해 72시간 이내에 여행해야 하는 긴급 상황을 증빙하는 지원자에 한해 여권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서비스 제한은 북한 혹은 세계 다른 지역 여행을 위한 특별 여권 신청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을 위한 특별 여권 발급이 중단된 시점과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리는 해외에서 미국 시민의 안위와 안전은 국무부의 최우선 고려사안이라며 북한이 국무부 여행주의보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는 원칙에 따라 언론인이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관계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별 여권을 발급해왔습니다. 미국 구호단체들에 따르면 국무부가 본격적으로 특별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스티븐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가 구호단체들의 방북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부터입니다. 특별 여권 발급에는 신청 이후 통상 3주에서 6주가 소요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에는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UN 식량권리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힐라리버 유엔 식량권리특별보고관은 3일 북한 등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버 특별보고관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기아 위기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지난 31일 성명에 북한도 해당되는지 묻는 부유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제재 부과의 이유가 무엇이든 인권 유린으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든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에는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는 정부와 의사결정권자보다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버 특별보고관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량 안보는 항상 문제였으며 많은 경우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열린 나라가 아니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코로나 관련 상황을 알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코로나 대유행이 일반 주민들의 건강과 식량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엔에서는 최근 북한 등 취약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엘레나 두안 일반적 강압 조치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는 공동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제재를 즉각 해제하거나 적어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도 각각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제재 면제나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There's no prohibition on mov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these difficult and challenging places.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인도주의 지원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 지원 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면서 이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국제기구들에 대한 최대 기부국인 미국은 2000년대 말까지 북한에도 대규모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3억 달러로 식량과 에너지 지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국제 원조를 해온 미국의 지원은 북한에 내미는 우호적인 손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과거 2000년대 말까지 대북 지원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미국의 대북 지원 규모는 약 13억 달러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지원 분야는 식량으로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넘는 약 7억 달러입니다. 이 기간 미국은 북한에 225만 톤에 달하는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처음 식량을 지원한 것은 1996년이었습니다. 앞서 1995년 북한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홍수로 식량난이 닥치자 이를 돕기 위해 식량 19,500톤을 지원한 겁니다. 이후 미국은 2000년대 말까지 북한에 대한 3대 식량 원조국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는 1999년에 약 70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2001년 35만 톤, 1998년과 2002년이 각각 20만 톤 순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다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분배 감시 문제를 놓고 미북 간의 이견이 생겨 도중에 중단되면서 실제로 북한에 전달된 식량은 모두 17만 톤에 그쳤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는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없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2월 29일, 미국이 북한에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은 핵활동을 중단한다는 이른바 윤달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보름 만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4월 발사에 나서며 식량 지원은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약 6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1995년에서 2003년 사이 4억 달러 이상의 중유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또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1억 4,600만 달러 규모의 중유를 제공했고 4,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적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이 6자회담에서 탈퇴하고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의 관련 에너지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2011년 제9호 태풍 무이파로 큰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9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담요와 위생용품, 수질 정화제, 의료기구 등 구호품을 제공하고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 사업을 지원한 겁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마지막 대북 지원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인 2017년 2월 이뤄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를 하루 남기고 유니세프를 통해 홍수 피해 지원 자금 1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에 들어서는 대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지원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북 지원을 제안했다면서 인도적 지원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필요와 지원 요청 여부, 미국의 국익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인도적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내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달 20일 각각 제출해 3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018년 이전에 받은 노동허가를 변경해 미국에 잔류하는 등의 불법 조항에 해당하는 북한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송환해야 하는 북한 노동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과 2019년 8명의 북한인들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아시안게임과 유엔이 주최하는 국제행사 참석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결의 이행 대상 노동자가 아니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11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한 북한 당국의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특히 여성 탈북자 수가 크게 감소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남성 39명, 여성 96명으로 모두 1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집계된 1분기 입국자 수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229명보다 41%나 줄어든 겁니다. 한국 정부는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는 등 북한 당국의 강력한 조치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데다 중국 내 이동 통제도 강화되고 감염 우려로 탈북 시도 자체를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탈북자 수의 감소폭이 눈에 띈다는 지적입니다. 올 1분기 여성 탈북자 수 96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191명보다 50%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올 1분기 남성 탈북자 수는 지난해 1분기 38명보다 오히려 1명 늘어났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 한동호 박사는 국경 봉쇄로 탈북 과정에서 도움이 더 필요한 여성과 아동의 탈북이 위축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 봉쇄가 강화된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는 좀 여성 탈북자들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추세가 도움 없이 오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추세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좀 정확하실 것 같아요.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의 이동 통제와 검역 강화 등으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게 이번 탈북자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북한인권 제3의 길 김이태 사무국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자 가운데 대다수가 중국에서 1년 이상 머물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내 탈북자들의 발이 묶이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맞는데 그거는 북한을 탈출 못해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이미 중국에 들어온 지 1년 이상 된 사람들이 중국 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방역 당국의 어떤 조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서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분류해서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탈북자 감소의 이유를 신종 코로나 사태로만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시점이 1월 하순이었고 여기에 탈북자들의 탈북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실제 탈북에 영향을 미친 기간은 1분기 말로 국한될 수 있다며 그 영향을 제대로 하려면 2분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는 탈북자 감소세를 낳고 있는 또 다른 요인들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호 박사는 최근 4, 5년 새 탈북자들은 중도에 실패해 북한에 강제 송환됐던 경험이 없는, 즉 첫 번째 시도로 한국에 들어오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호 박사는 재차 탈북을 시도하는 이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강제 송환 이후 북한 당국의 처벌이나 통제가 그만큼 강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이 때문에 탈북하려는 이들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이태 사무국장은 김정은 체제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국경 경비에 건네는 돈과 브로커 비용 등이 총 2만 달러까지 크게 오르면서 탈북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연간 1,100명에서 1,500명 수준에 머물렀고 지난해에는 1,047명으로 연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약 석 달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발병 초기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파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국을 강타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김카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우려가 빠르게 현실이 됐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2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겁니다. 사망자도 5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나온 지 불과 석 달 남짓 만입니다. 중국은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춘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우한 시내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우한을 시작으로 후베이성 전역으로 봉쇄령이 내려졌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를 늦추기 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2월 15일에는 단 하루 만에 중국 내에서 거의 1만 5천 명에 달하는 신규 환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한때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속출했고 한국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월 말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중국과의 국경도 폐쇄했습니다. 초기 아시아 국가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국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유럽에서 1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고 이어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바이러스의 새로운 진앙지가 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11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도 비슷한 시기에 감염자가 급증해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늦추기 위해 실시 중인 각종 봉쇄 정책, 외출 제한 조치와 전국 이동 금지령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세계보건기구는 3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습니다.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과 관련해 실시간 평가를 해왔고 확산 추세와 심각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주에서 1월 2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후 뉴욕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wo very big words.
비상사태 선포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3일 오후 3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26만 6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모든 50개 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미국 내 최대 확산지가 된 뉴욕주에서만 환자가 10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저지, 캘리포니아, 미시건,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감염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늦게 도달한 중남미에서도 감염자가 닷새 만에 두 배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 188개국으로 확산됐다고 AFP통신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 세계 1위에 오른 미국 대부분 지역에는 외출 통제령이 내려졌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 당국이 마스크 착용 권고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는 이미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며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전역의 90%에 달하는 대부분의 지역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 활동을 제외한 외출 통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뉴욕은 사망자 급증으로 임시 시신안치소 설치는 물론 냉동 트럭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확진자는 최근 하루에 7천 명에서 1만 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급기야 뉴욕주 정부는 의료 장비와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일 병원이나 민간업체가 보유한 산소호흡기와 같은 의료 장비를 주정부가 몰수해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일대인 DC, 버지니아, 메릴랜드주에선 6월 10일까지 외출 통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일대는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사태가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확진자가 늘며 상황이 뉴욕처럼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DC 당국은 6월 말에서 7월 초경 DC 내 감염자는 7명 중 1명 꼴인 약 9만 1,000명을 기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외출 통제령 위반 기업 처벌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은 담배 판매 업소 등 비필수적인 서비스로 분류되는 8개 업소들을 당국의 외출 통제령에 따른 업소 운영 중단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해 법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당국은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고위 관계자들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석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일부 관계자들은 감염 확산이 만연한 지역에 한해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마스크 부족 상태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건 사회적 거리를 그만두고 마스크를 쓰는 한 예전처럼 사회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일부 지역 당국자들은 이미 주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러레이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주유소 등에서 입이나 코를 마스크나 스카프 등 어떤 형식으로든 가리지 않을 경우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방생산법에 따른 특수권한을 발동해 제조업체들이 예매 코로나 방역용 N95 마스크의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수출 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3M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생산법은 필요 물자 생산과 통제 권한을 담은 전시 수준의 법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 때 발동됐었습니다. 미 정부와 의회에선 코로나 대응을 위한 네 번째 경기부양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뉴딜로 불리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약 2조 달러를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예산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2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일자리와 한때 위대했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유 뉴스 이존입니다.
주한미군에서 19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닷새 연속 확진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 대응 지침을 어기고 술집을 출입한 병사들을 강등 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남성 39명, 여성 96명으로 모두 1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집계된 1분기 입국자 수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229명보다 41%나 줄어든 겁니다. 한국 정부는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는 등 북한 당국의 강력한 조치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데다 중국 내 이동 통제도 강화되고 감염 우려로 탈북 시도 자체를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탈북자 수의 감소폭이 눈에 띈다는 지적입니다. 올 1분기 여성 탈북자 수 96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191명보다 50%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올 1분기 남성 탈북자 수는 지난해 1분기 38명보다 오히려 1명 늘어났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 한동호 박사는 국경 봉쇄로 탈북 과정에서 도움이 더 필요한 여성과 아동의 탈북이 위축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 봉쇄가 강화된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는 좀 여성 탈북자들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추세가 도움 없이 오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추세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좀 정확하실 것 같아요.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의 이동 통제와 검역 강화 등으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게 이번 탈북자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북한인권 제3의 길 김희태 사무국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자 가운데 대다수가 중국에서 1년 이상 머물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내 탈북자들의 발이 묶이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줄어든 거는 코로나 때문에 맞는데 그거는 북한을 탈출 못해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이미 중국에 들어온 지 1년 이상 된 사람들이 중국 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방역 당국의 어떤 조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서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분리해서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탈북자 감소의 이유를 신종 코로나 사태로만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시점이 1월 하순이었고 여기에 탈북자들의 탈북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실제 탈북에 영향을 미친 기간은 1분기 말로 국한될 수 있다며 그 영향을 제대로 하려면 2분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는 탈북자 감소세를 낳고 있는 또 다른 요인들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호 박사는 최근 4, 5년 새 탈북자들은 중도에 실패해 북한에 강제 송환됐던 경험이 없는, 즉 첫 번째 시도로 한국에 들어오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호 박사는 재차 탈북을 시도하는 이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강제 송환 이후 북한 당국의 처벌이나 통제가 그만큼 강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이 때문에 탈북하려는 이들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이태 사무국장은 김정은 체제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국경 경비에 건네는 돈과 브로커 비용 등이 총 2만 달러까지 크게 오르면서 탈북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연간 1,100명에서 1,500명 수준에 머물렀고 지난해에는 1,047명으로 연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선박과 항공기들의 운항이 급감한 가운데 유조선들이 유류 항구를 지속적으로 드나든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북한 남포의 유류 항구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대형 유조선 한 척이 보입니다. 유조선이 위치한 곳은 육지에서 약 150m 떨어진 바다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이 지점에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있다고 지목한 곳입니다. 이 대형 유조선은 하루 전인 23일만 해도 이 지점에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유조선이 이 지점에 머물고 있는 장면이 위성 사진에 촬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월과 3월 두 달간 이 지점에 정박한 선박을 세워본 결과 구름 등에 가려진 날짜를 제외하고 최소 7척이 확인됐습니다. 또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아닌 육지와 맞닿아 있는 일반 유류 하역 부두에도 또 다른 7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선박들이 상당수 운항을 중단한 시기지만 최소 14척의 유조선이 운항 흔적을 보인 겁니다. 앞서 BOA는 남포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선박들의 움직임이 지난 두 달간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도 2월 초까지만 해도 남포에 운유 중인 선박이 50척이었지만 이후 지난달 132척으로 늘었다면서 이런 현상을 신종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해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유류 항구와 이 항구를 드나드는 유조선들은 과거와 다름없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지난 한 해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시설에서 발견된 선박은 최소 47척, 월평균 4척으로 이번에 두 달간 같은 시설에서 발견된 7척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내 정제유 등 유류 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조선들의 움직임이 상한선 범위 내 유류를 운반하고 적법하게 보고가 이뤄졌다면 제재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유류 항구에 출입하는 유조선의 움직임을 제재 위반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등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북한 유조선들이 남포와 청진, 나진 등 북한의 유류 항구에 최소 89차례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정제유를 공급받았다며 관련 위성사진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위원은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선박 간 환적은 북한이 연료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rimary method in which they are obtaining fuel to run the economy and it's ship-to-ship transfers is an excellent way to avoid the
선박 간 환적은 북한이 50만 배럴로 제한된 현 정제유 수입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훌륭한 방법이란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휘발유 등 정제유를 생산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에선 계속해서 유류를 들여와야 하고 따라서 유조선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going to one way or the other, it's going to bring in petroleum products because they're so needed. North Korea doesn't produce any petroleum, so it has to import.
그러면서 북한 내 유류 가격이 올해 초 소폭 오른 것 외에 큰 변화는 없는 상태라며 유류 부족 등의 현상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북한 내 유류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으로부터 비싼 값의 유류를 구매하고 제한된 양을 유조선을 통해 운반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수입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금융기술을 이용해서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위협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는 불법 수단을 통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했던 북한이 새로운 금융기술을 악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1일 발표한 확산 금융 저지의 새로운 위협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생화학무기의 제조와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자금 세탁 방지기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불법 수단으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던 북한 등 일부가 새로운 금융기술을 악용하는 방법을 개척해 왔다며 이를 첫 번째 위협으로 제시했습니다. 불법 행위자들이 사용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래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과 결제 제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기술을 악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가상화폐 공간에서 가장 정교한 범죄 국가 행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상화폐 채굴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의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닐 바티아 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의 활동 규모와 범위가 독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look at the scale and breadth of their activities, there's nobody else in the world that can raise money.
과거 북한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용했던 여러 수단을 이용하거나 그들이 모았던 규모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행위자는 전 세계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은한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고 이 중 5억 7,100만 달러가 암호화폐 탈취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과 같은 불법 행위자가 비트코인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가상화폐 시장을 자금 창출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사용자 집단을 겨냥해 해킹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새로운 금융기술을 이용해 벌어들이는 불법 자금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금융기술 이용 자체가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정책 이반자들이 확산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등 불법 행위자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이동시키는 데 더욱 능숙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지불체계의 사용이 더 보편화된다면 더 많은 불법 활동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박티어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새로운 금융기술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관한 위협이 실제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ve seen in the last few years with North Korea in particular that threat's really been evolving.
그러면서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사회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티아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공간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테러 단체와 기타 불법 행위자의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을 근절하기 위해 가상화폐 분야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의회는 가상통화대책위원회 개설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가 관심사인데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북한이 곧 최고인민회의를 여는군요.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4월 11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공시를 통해 개최 사실을 대의원들에게 알리면서 대의원 등록도 같은 날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미국의 의회나 한국의 국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입법권을 가진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 즉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노동당이 정한 정책이나 인사를 사후에 추인하는 것이 고작인데요. 또 노동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이나 예산, 정책, 인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대나 수정 없이 100%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미국의 의회나 한국 국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나와서 연설을 할까요?
그게 관심사인데요. 지난해의 경우 최고인민회의가 두 차례 열렸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4월에 열린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 때는 직접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또 최고인민회의는 8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의 수반이며 대의원을 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수반 자격으로 연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전망이 모두 가능한데요. 하나는 김 위원장이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일종의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국가 수반 자격으로 최고인민회의에 나와서 연설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대중연설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기구, 주로 북한 내부 정치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47분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3차 조미순회담,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2월 말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노동당 실세인 리만건 조직 지도부장과 농업 담당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공개 해임했는데요. 조직 지도부는 북한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 부서입니다. 따라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조직 지도부장과 당 부위원장 인선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실세로 부상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어떻게 될까요?
김여정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김여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해 선전선동부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김여정이 언급될지 또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북한이 최근 담화를 통해 처음 공개한 대미협상국장에 대해서도 공개하게 될까요?
이 역시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대미협상국장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으면서 사용한 직함인데요. 처음 등장하는 직함이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 대미협상국을 신설한 것인지 어디 소속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로운 부서 신설과 책임자를 추임받으려 할 경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정면 돌파전 문제도 다뤄지겠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국정 목표로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는데요.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은 핵을 보유한 상태로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인데요.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면 돌파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4년째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국경 차단으로 인해 전국 400여 개 장마당과 종합시장에 쌀과 옥수수, 강냉이, 식용유 등 생활 필수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정면 돌파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언급이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광지 건설은 좀 늦추고 대신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집중하자는 결정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당초 4월 15일 태양절까지 원상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완공하자고 독려해왔는데요. 건설 자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완공을 해도 중국인 관광객이 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관광지보다는 평양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자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다뤄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북중 국경 봉쇄 결정의 결과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는 지난해 선출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 확산 속에서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과 국정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과 체제 결속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고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입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을 부각하는 한편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를 강조해 체제 결속을 다지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는 10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뉴스 동서남북이었습니다. 4월 4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지뢰 인식과 제거 활동 지원의 날입니다.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한때 1억 개를 넘는 걸로 추정됐던 전 세계의 지뢰 수는 대폭 줄었지만 한반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아직 지뢰 제거가 요원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총회 결의를 통해 매년 4월 4일을 국제 지뢰 인식과 제거 활동 지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지뢰로 인해 인간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지뢰를 제거하는 데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 국제지뢰금지운동 ICBL에 따르면 지뢰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네팔, 알제리 등 4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2018년 현재 지뢰 매설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국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라크, 예멘 등 14개국입니다. 특히 한반도에는 약 200만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위 면적당 매설 지뢰 개수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미군과 한국군, 중공군 등이 매설한 지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뢰의 수량, 종류, 매설 위치 등을 기록한 지뢰 지도를 분실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미확인 지뢰 지대가 매설된 지역이 97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통화에서 1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한국 전쟁 이후 비무장 지대에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 상비군이 한국군과 미군의 숫자를 압도한다며 지뢰는 이러한 북한 침략으로부터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뢰로 인한 인명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지뢰 제거 연구소는 한국 전쟁 뒤 지뢰 사고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와 장애인이 2천여 명에 달하고 군인을 포함하면 만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 8월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땅굴 현장을 방문했던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당시 작업로를 개척하던 인부 3명이 지뢰가 터져 목숨을 잃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40년 이상 된 지뢰 일부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피해를 일으키는 대인지뢰를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의 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약으로 알려진 오타와 협약은 1997년 UN에서 채택됐고 164개국이 비준했습니다. 이를 통해 1999년 말 당시 1억 6천만 개로 추정되던 대인지뢰는 2017년 말 현재 약 5천만 개까지 줄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4일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DMZ에 매설된 지뢰 제거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 지뢰 행동 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 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현재 지뢰 제거 작업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콜롬비아 등 전 세계 19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역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군사 분야 합의에서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DMZ와 철원 DMZ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남북 공동 지뢰 제거 작업은 이후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30년 4월 6일 인도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의 소금 행진이 끝이 납니다. 소금 행진은 영국 식민지하의 인도에서 소금세 폐지를 주장하며 일어난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행진입니다. 소금세법은 영국이 인도의 염전을 빼앗고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끈 행진대는 사바르마티 아시람에서 그래서 간디의 소금 행진을 단디 행진 또는 소금 사티아 그라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디의 철학이자 비폭력 저항으로 해석되는 사티아 그라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사티아는 진리를 뜻하며 아그라하는 노력, 열정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티아 그라하를 뜻 그대로 해석하면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행진은 1930년 3월 12일 시작해서 4월 6일에 끝이 났습니다. 3주간 390여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이 행진으로 간디를 포함해 6만여 명의 인도인이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인도 국민들의 저항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금 행진 후 인도 각지에서는 소금세법에 항의하는 소금 제조와 소금 판매가 성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금 행진은 인도 국민들에게 스스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됐고 이는 1947년 인도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96년 4월 6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올림픽의 의식이었습니다. 올림피아 평원에 웅장한 신전과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각 도시국가 시민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여 제전을 벌였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통상적으로 문헌상의 기록이 남아있는 기원전 776년을 올림픽이 시작된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그 후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올림픽 제전을 이교도들의 종교 행사로 규정하고 폐지를 명령하는 칙령을 선포하면서 고대 올림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500년간 중단됐던 고대 올림픽은 1896년 4월 6일 근대 올림픽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교육자였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은 영국 유학 중 스포츠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고대 올림픽 경기를 재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의 노력 끝에 쿠베르탱은 1894년 12개 나라 대표자들을 소집해 올림픽 경기 개최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896년 4월 6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계 뉴스입니다.